오늘 제목은 그의 언약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계십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리자면 영적 풍랑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오늘이 편안하다고 해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진 않거든요. 내가 오늘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도자들의 삶이 그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단은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지난주에 말고 그 전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남매가 등록을 해서 새신자로 인사했잖아요. 유력한 신천지 교도들입니다. 당장 만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대화하자. 저는 구원의 길에서 영접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마 이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전에 취소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만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른 교회를 나가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과 그때 그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 보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신천지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도인 거 있죠. 코로나 이후에 그들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성경 자체가 사실 표적입니다. 우리 인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고 있는 우리 인생도 표적이고요.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혹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갈려지는 건 뭐냐? 오직 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나를 드러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둘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름대로 의지하지만 언제 그 여정이 딱 막히냐면 자기 인생에 육신적으로 손해가 딱 끼쳐질 때. 유익이 되면 확 쫓아가다가 손해가 계산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케 하신 이후에 그들을 지금 호수로 인도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와라.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요, 다 풍랑인 거 있죠. 아니,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은 내 인생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더 믿으면 믿을수록 왜내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육신적으로 느끼기에 평안한 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빼앗아 갈수 있는 것은 사실 진짜 평안함이 아닙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평안함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이 시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금, 사단을 상대하거든요. 사단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적이 날마다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도사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벼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냥 평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창란이 와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규정짓는 겁니다. 내 믿음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뭔가 계속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보다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회운동가였던 세례 요한, 계속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창란이요,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배에 타시니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세상과 사단과 시대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누가 절대주권으로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 사단이 주인처럼 보이지만 주인 노릇하지만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풍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지만 but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인생의 풍랑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늘 평안할 거라 이런 좀 기대는 버리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자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무리를 이 자리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믿음 저버리고 세상 흐름 따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요, 바울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동안요, 수십 번 죽을 뻔했어요. 예. 그리고 그가 가진 지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결혼도 못했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가 평탄한 길로 아주 그럴듯한 길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이 풍랑에서 나는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이구나. 그리스도 바라봐야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거 있죠. 그 마태복음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은 강단의 본문 그 후반절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으신 다음에 뭘 하게 하시죠? 게네사렛 마을에 있는 병든 자 딱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거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함이라는 게 뭡니까? 병이 좀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완전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그 마을과 그 영혼들이 얼마나 완전해지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요.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떠한 풍랑과 같은 과정 속에서도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의 응답과 제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결론 내리는 오직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이미 바닷물에 뛰어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배 놔두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저 세상의 그런 여정 버리고 믿음으로 그 물에 뛰어든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사실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데요. 이제는 그 믿음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비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좀 갑자기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두고요. 예. 응답을 두고 그 응답을 평가하는 사람. 예, 뭐 손님이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서비스를 아무리 해줘도 만족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응답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보이면 꼴보기 싫어서라도 그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워낙 연애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 중이지만 대부분 교회들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 나갈 때까지 갈등한다니까요.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했길래. 전도 선교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소비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주시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우리는 철저하게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요. 나의 경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나 쓰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냐?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직접 지상 명령으로 이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거든요. 왜 죽으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자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내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과 세상을 상대로 승리했노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엄청난 거. 그래서 오직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고요. 경제가 그리스도가 되고 지식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경험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게 많은지. 두 번째는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가르치셨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그 대통령이 머무는 그곳이 청와대가 되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영접하네, 분위기가 이렇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언약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 번째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전공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후대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생의 끝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세우는 것, 모든 민족을 상대하고 온 열방을 상대하고 온 나라를 상대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지경은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바울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 갔을 때 솔직히 그가 나이도 많았고요. 그래서 변명할 게 많았어요. 나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 전도운동 좀 쉬면서 낚시도 좀 하고 골프도 좀 치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택연금 됐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 집에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바울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거기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제자 세워서 또 파송하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한테 갇힌 거라니까. 끊임없이 그 응답을 죽을 때까지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담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요, 그거는 스스로만 압니다. 아멘이 고백되지 않는다. 내가 강단 말씀에 대해 생을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과 이 신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답을 주셔야 응답이고, 내가 뭔가 말씀을 그럴듯하게 기도첩을 열심히 해서 붙잡아야 붙잡은 것 같고, 그게 율법이고 신비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기쁘고 응답 안 주시면 무너지고,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모습이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상 그 믿음을 보고 새롭게 어떤 응답을 시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계신 분들, 특별히 여기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강단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 병들어가요.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일 때문에 갈등하고 매주마다 교회 오는 일이 기대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한숨이 팍 나오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반주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반주를 그 청년이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때 20살이었는데 뒷머리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 없으면 반주할 사람 없다라는 생각에 날마다 이제 교회 나와서 피아노 연습하고 자기 입시 준비한다고 피아노로 대학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유성에 있을 때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1층 본당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피아노 연습하고 있는데 밤 12시에 저쪽 그 천장에 있는 무슨 구멍에서 귀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인데 귀신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도가 생각이 안 나서 주기도문을 막 외웠대요. 그때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면서 내려오는 귀신이. 결국에 기절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이러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내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요, 강단의 말씀에 결론 내린 그 일이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조롱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제자가 맞다면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생을 걸면 전도하는 자리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알리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찬양이 되게 은혜되거든요. 몇 개를 제가 다운받아서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오은영 씨라고 그 상담하는 그분 앞에서요,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던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치유되지 않았다 얘기했어요. 하나도. 그때 일이 생생하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지? PTSD인가요? 외상후 스트레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몸에 남는 그 상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단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니까. 우리는 간과하면서 이번 주엔 예배 좀 놓쳤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상처가 쌓이고요. 사단의 그 엄청난 불신앙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바라고 모이는 자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이는 자리에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말라고 이 언약을 위한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가 대면 시스템입니다. 대면 시스템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구약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함께 유대교와 잘못된 짬뽕된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결국 무너지고 다 빼앗깁니다. 돌 아래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거든요. 진짜 성전이 언제 회복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 안에서 교제했어요.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들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내가 밥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가족들을 돌보고 그게 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들은요. 여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혹시 다른 삶이 소홀해지더라도 이걸 올인했던 겁니다. 그들이요. 교제하니까 생각나는 게 비전 갓 탤런트. 벌써 지금 신음소리가 막 저한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어떤 분한테 우리 같이 합시다 했더니 싫어요. 이렇게 딱 잘랐어. 그러니까 우리 그 구역장 강사 사역자분들이요. 막 낙심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셨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구역장 강사,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이 그렇게 권유하실 때는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와서 뭐 이렇게 춤을 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벌리면 찬양만 해도 돼요. 나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찾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라면 너무 내가 숫기가 없고 참여하기에 좀 그렇다. 그러면 모임 때마다 가서 아이스크림 쏘세요. 연습 열심히 할 수 있게 밥 쏘시고. 그러면 아무 말도 없어요. 참여 안 해도 아무 말도 없을 겁니다. 근데 딱 잘라서 나는 아예 연습하는 자리도 안 갈 거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그건 교회의 중요한 흐름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고요. 중요한 교회 흐름과 이 지금 비전 가테넬런트를 왜 하는지, 지금 단돈 뭐 50만 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거 상금도 없애고 싶거든요. 예. 교제하는 거. 세상적인 교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도들과 영적인 동역자들과 하는 교제에 왜 이렇게 소홀하고 왜 이렇게 인색한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참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두 번째로 비대면 시스템입니다. 비대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대면은 편의를 위해서 갖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피곤하게 일해서 비대면으로 들어야 될 것 같다.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집에서라도 꼭 예배 승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피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맞습니다. 라고 속은 얘기해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중직자분들이 그것도 굉장한 일들을 하시는 굉장한 엘리트들, 그런 사업가들이요. 주일을 사업의 날로 다 바꿔버렸어요. 비대면이니까 어차피 출근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비대면으로 인터넷 켜놓고서 막 들으면서 가는 거죠. 룰루랄라. 그래서 자기 일 하루 종일 하고 돈 하루 더 벌고 얼마나 이득처럼 보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바꾸자 해도 본인이 안 바꿔요. 자기가 이미 적응해버렸어요. 비대면을요 이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생방송 시스템으로 송출될 그때부터 교회가 확 무너져요. 기술이 발달할수록요. 사람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도요, 거기에 맞추라고 요구한다니까요. 비대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다윗과 그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이 4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3만 명을 나팔수로 다 바꿔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기를 소지한 그런 군인들을 많이 뒀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진 거다.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무리할 정도로 3만 명이라는 사람한테 나팔 다 들게 해가지고요.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비대면을 마치 우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비대면이 언제 주어졌는지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노예 시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 시대,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란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로마의 속국 시대.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지어졌거든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과 또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요,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노예 생활 가운데 24시간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형통함을 누리도록. 속국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서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제가 사실 어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이 방송을 틀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어제 저녁부터 깨닫고 막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RTS 학기 그 과제 열심히 하신 우리 권정록 전사님도 전화를 안 받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놀러 갔다가요,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새벽 3시에 연락 와가지고 원격으로 영상통화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켜시고 저렇게 켜시고. 감사하게도 금방 알아들으신 우리 중직자분이요, 해주셔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렸지만 저는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한숨도 못 잔 저를 보면서, 야, 제자를 찾는 게 어쩌면 이런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고요, 너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구나. 사실 제가 새벽에 이거 방송 송출하는 거 허술하게 하면 제일 신경 쓰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계속 전화 옵니다. 됐냐고, 됐냐고. 그래서 저도 막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했는데요. 얼마나 그 제자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저 새벽 3시에 이제 울 뻔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하나님의 뜻에 두시고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아, 제가 어제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대면의 시스템, 우리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강단 말씀으로 모여지는 모든 공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함께 모이시기를 바라고, 또한 비대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모든 업의 현장에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서서, 기도하는 자로 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중요한 꿈이 아니죠. 그렇게 제가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 예배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사님 메시지 듣다 완전 쓰러졌고요. 기절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은데 세민요양병원 꿈을 꿨어요. 뭐냐면 소식이 딱 들려오는데 신천지가 저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면 그동안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실 때 세민요양병원으로 가주세요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건물로 가주세요 해야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소름이 돋아서 제가 꿈에서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니까 깜깜하게 아무도 이제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는데 귀신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꿈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꿈에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랑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 싸워도 싸워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귀신들과 싸우느라고 밤새 고생하다가 제가 깼다니까요, 아침에. 하나님이 그 꿈 때문에 제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예,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랑 이 통일교회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예. 통일교가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샀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한테 신실하게 헌금하는 성도들한테는 땅을 주면서 가게를 오픈시켜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가게에서 일어난 수익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잠식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강단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는 다른 거 기준 삼으면 큰일 나요. 음성 듣고요.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걸음이 중요한데요. 강단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든 아침 기도든 어떤 모습으로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다에 뛰어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뛰어들 때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맥, 모든 것 동원해가서 내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면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잠식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물 위에 서서 세상 위에 서서 우리가 그 현장을 밟고 걸어가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그 첫 걸음을 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첫 걸음을 뗐지만 베드로가 또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계속 풍랑은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요, 시선과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복음화죠.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음성을 들었고 첫 걸음을 뗐는데도 또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고정하지 못해서 또 흔들리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흔들리고 하다가도 결국엔 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린 양을 먹여라. 세계 복음화에 네 인생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풍랑 위를 걷다가 또 두려움에 빠지고 바람 보고 무너지지만 다시 그 음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주마다 강단 말씀으로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첫 걸음을 뗄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나를 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말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예. 진노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사단의 자녀된 자들 사이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좀 해볼 수 있도록 해요.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걸 쫓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주신 언약과 그 시스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흐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단어가 오래전부터 제가 붙잡았던 단어지만 여룹바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 계속 좀 궁금했었거든요. 바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요를 상징하는 굉장한 그 고대 신입니다. 사람들이 그 섬기면서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강단에서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을 상대로 승리한 자, 기드온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그때는 어떻게 봤냐면요. 겨울이 되면은 곡식을 파종을 못하잖아요. 그 시기를 뭐라고 불렀냐? 바알이 죽은 시기라고 해요. 바알이 부활하는 시기가 봄입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 사이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때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바알의 정액이라고 하는 비를 내려달라고 그 음란한 짓을 그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터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사절기를요. 하나님의 내절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알이 죽었고 부활했고 바알이 돌보시고 애굽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였던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상의 임금이라 하는 세상의 왕이라 하는 사단과 그 시스템을 상대하고 승리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할 텐데요.